아, 네, 안녕하세요. 배움을 즐기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그 이면의 맥락을 놓치고 싶지 않은 바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벌써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이네요. 오늘 저희 책상 위에 그 흥미로운 자료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맞아요. 진짜 잔뜩 쌓여 있는데요.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참 묘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국제 관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인데.
겉보기에는 카테고리도 완전히 다르고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기사들이죠.
예, 주식시장 신기록부터 해서 일본의 기이한 최신 기술 트렌드, 또 요동치는 동북아시아 외교 상황, 거기다 아주 뜨거운 국내 정치 논쟁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표면적인 뉴스 기사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날카로운 논평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끈이요?
네. 현상 이면의 왜를 짚어보는 게 저희의 미션이니까요. 이 모든 이슈들은 결국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불편한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와 개인의 대응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 거대한 변화와 우리의 대응. 좋습니다. 그럼 그 불편한 진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경제 소식인데, 이건 제가 아침에 JTBC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아주 경이롭죠.
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지수가 이른바 꿈의 6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인용해 보면 이전 거래일보다 53.06포인트가 껑충 뛴 6022.70으로 개장을 하더니
장중 한때 무려 6101.33을 터치했죠.
맞습니다. 사상 최초로 6100선을 뚫어버린 겁니다. 25일 오전 11시 39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6096.97, 코스닥은 1168.60을 기록했어요.
이 거시적인 성과의 배경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3000대도 안 됐거든요.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범 이후에 민관이 합심해서 특히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폭발적인 원동력이 되어서 6천을 뚫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서류상의 지표나 숫자만 보면 진짜 온 나라가 샴페인을 터뜨려야 할 화려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를 약간 전환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겨울방주의 논평 자료를 보면 이 논평자의 아주 날카로운 현실 인식이 돋보이거든요.
화려한 축제 이면의 그림자를 짚었죠.
네. 거시 지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과연 서민 경제는 어떤가 하는 뼈아픈 언도 차이를 지적합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봐도 폐업한 상점들이 줄을 잇고 번화가에도 공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지표 상승의 이면을 꼬집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논평자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미국처럼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미국은 장사에 실패해도 비즈니스가 망해도 개인이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숫자만 6천을 찍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시각이죠.
아, 진짜 피부에 와닿는 통찰이네요. 그리고 이 논평 자료에서 단호한 태도가 돋보이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인버스 투자자들에 대한 코멘트 말씀이시죠?
네네.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국가 경제가 하락하는 쪽,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에 베팅한 투자자들에 대한 비판이요. 코스피가 하늘을 뚫어버렸으니 이분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을 텐데.
논평자는 이 상황에 대해 아주 차갑게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 경제, 즉 공동체의 시스템이 망하기를 바라는 신보로 베팅한 사람들에게는 연민의 감정조차 들지 않는다는 거죠.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국가라는 큰 배가 침몰하는 쪽에 돈을 거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경제지표라는 건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참 와닿습니다. 자, 그럼 아까 코스피 6천을 견인한 가장 큰 동력이 AI 집중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대한 자본시장을 이끈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 AI라는 기술이 이제는 경제 지표를 넘어서 개인의 아주 내밀한 삶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음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웃나라 일본의 현상인데 좀 기이하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네, 생성형 AI와의 로맨스 현상이죠.
맞아요. 사람들이 챗GPT 같은 AI와 대화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성적 교감을 나누고 데이트를 하고 심지어 가상의 AI 연인과 결혼까지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독특한 서브컬처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회의 특유의 문화 심리적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일본 특유의 문화라면 혼내와 다테마에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속마음을 철저히 숨기는 혼내,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거칠애를 유지하는 다테마의 문화죠. 이 팍팍한 사회에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AI입니다.
아, 100% 나에게만 맞춰주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콤플렉스를 드러내든 평가하지 않는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대화 상대가 등장한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 왜 빠져드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놀라워했던 부분은 연애를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죽음과 AI의 만남이요?
디지털 추도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네, 죽은 아내의 생전 대화나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서 디지털로 되살리는 겁니다. 유족이 매일 그 AI와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처음엔 위로가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이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죠.
애도 과정을 방해한다는 그 부분이죠?
네. 인간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슬픔, 애도, 수용이라는 아주 필수적인 감정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면역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속 아내가 매일 다정하게 말을 걸면 현실의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네요.
과거의 영원이 박제되는 거죠. 상실의 고통을 겪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이 성숙할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AI에게 의존해서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상처를 책임지며 영원히 성장할 기회마저 영원히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건 결코 일본만의 특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현대인 전체의 보편적인 위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내밀한 삶을 지배하는 AI 이야기를 해갔고요. 이제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국가 단위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요동치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인데요.
일본의 정치 지형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죠.
네, 상케이신문과 북한 매체인 민주조선의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일본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이 무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것을 단순한 선거 뉴스로 보면 안 되고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자민당이 개헌선을 넘겼다는 건 아주 심각한 지정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헌법 개정이요?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강한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인근에 배치됐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던데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겠어요?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아주 위험한 행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북한의 반응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북한 매체가 일본의 극우화 가속을 언급하면서 아주 강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평소에 타국 선거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조차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논평자의 시각을 빌리자면 이 북한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은 곧 동북아시아에 다가올 심각한 안보 위기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탄광소 카나리아처럼요.
아,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논평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외부의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팔을 갈라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호소네요.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도 다름을 배척하는 파시즘이나 극우화로 빠지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덧붙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타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내부의 분열, 바로 국내 정치의 핫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상황은 이렇게 엄중한데 안에서는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을 두마 위에 올리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는 오마이뉴스 기사와 겨울방주의 논평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정치적 견해를 다룰 텐데요. 철저하게 삼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뿐 양측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두 시각이 무엇을 두고 충돌하는지 짚어보는 겁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긍정적인 시각부터 요약해보죠.
김 위원장은 이 뉴이재명 현상을 꽤 반가워하더라고요.
네, 희망을 주는 새로운 모멘텀이자 중도층 등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으로 보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언론이 자꾸 올드와 뉴를 나눠서 갈라치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역동성을 국정동력으로 삼아서 입법부와 지지자들이 결집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좋은 시장으로서 향후 출마할 여지를 남긴 점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전형적으로 외연 확장을 반기는 정치 공학적 시각이죠. 반면에 겨울방주 논평자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매서운 비판과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요.
중도를 잡기 위한 우클릭을 문제 삼았죠?
맞습니다. 그런 우클릭 시도가 오히려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 즉 민주주의나 헌법, 진보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아주 깊은 위화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뉴 이재명 지지층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분들을 중도 성향의 2, 30 남성이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떤 부채감도 없는 실용주의자들이라고 규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논평자는 박구용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아주 강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트로이 목마 비유가 나왔던 대목이죠?
정확합니다. 진보적 가치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오직 이익만 따르는 극우화된 2030 남성들이 마치 트로이 목마 청렴 당 내부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몸집을 불리려고 들인 목마가 내부를 파괴할 거라는 위기감이네요. 게다가 당 내부에서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프레임을 씌워서 1차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꼬집었어요.
논평자는 그런 배척의 문화를 파시즘에 비유하며 매섭게 질타합니다. 진보적 가치의 상실을 너무나 우려한 나머지 자신은 민주당 탈당까지도 각오할 수 있다는 아주 비장하고 강경한 입장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확장과 융합이냐 아니면 정체성과 가치 수호냐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개의 시선이네요. 자, 오늘 저희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6000 폭등이라는 화려한 경제 차트부터 일본의 기이한 AI 트렌드, 동북아 외교 소식, 그리고 치열한 국내 정치 논평까지.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았지만 결국 이 다양한 출처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요동치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쏟아낸 이 방대한 심층탐구의 조각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회의를 준비하시거나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무균실, 온실 같은 세상에 대한 거군요.
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에게 완벽히 맞춰주는 AI와만 교감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척결 대상으로 삼아 배척해버리는 사회.
만약 고통과 갈등이 완전히 제거된 온실 같은 세상이 진짜로 온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진정한 혁신과 개인의 영웅적 성장은 어디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 뉴스를 보실 때 화려한 숫자와 완벽한 슬로건 뒤에 숨겨진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 갈등이 어쩌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